뜻밖의 인문학. 뜨거운 여름밤,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건 비단 무더위뿐만은 아니죠. 또 하나의 불청객, 바로 모기인데요. 이 모기들을 쫓아내는 색다른 퇴치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만드는 천연 퇴치제와 라벤더를 이용하는 건데요. 살충 성분이 있는 오렌지나 레몬 껍질을 바싹 말린 후 태워서 연기를 퍼지게 하거나 라벤더 화분을 침대 근처에 두면 모기를 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기와의 전쟁, 이번 여름에는 향기롭고 색다른 방법으로 대비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뜻밖의 인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더웠죠. 지난주 방송에서 덜 더운 여름 기대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방송 끝나고 바로 다음날부터 폭염이 시작돼서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정말 더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내내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더위 먹지 않도록 물도 많이 드시고 또 입맛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힘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코너 인문학 나들이에서는 폴 빌라드의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는 작품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폴 빌라드는 이해의 선물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아동문학가죠. 이해의 선물은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사탕 가게를 운영하는 위그든 씨로부터 받은 선물, 바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준 이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주인공이 성인이 된 후 자신도 어린아이들에게 이해와 배려, 또 사랑이라는 선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안내를 부탁합니다 역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또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배려 깊은 어른의 이야기입니다. 전화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 주던 시절 미국 시애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안내원과 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의 인연으로 시작하는데요. 어른이 된 후에도 주인공은 자신의 철없던 그 순수했던 마음을 지켜준 안내원을 그리워하게 되고 또 작품 말미에는 결국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폴 빌라드의 작품 대부분이 이 어린아이들의 심리를 아주 섬세하고 또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직접 쓴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아이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을 읽는 어른 독자들은 자신과는 다른 그 아이들의 기상천외한 발상과 또 순수함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 또 사랑에 대한 교훈을 깨닫게 하는 폴 빌라드의 소설 안내를 부탁합니다. 내용 먼저 감상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나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놓은 집이었다. 나는 전화기 속에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루는 엄마가 이웃집에 간 사이 나는 망치에 손가락을 다치게 되고 누구에게라도 어리광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전화기 속 안내를 찾는다. 안내는 나에게 냉장고를 열어 얼음을 대고 있으라고 상냥하게 말해준다. 그 이후로 나는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게 있으면 안내를 불러 도움을 청한다. 나는 9살이 되던 해 보스턴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안내를 그리워한다. 새로 이사 온 집에도 전화기는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그 전화기 속에는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10대가 된 나는 여전히 고향집에 사는 누나의 집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고향 마을의 전화국에 전화를 걸게 된다. 내가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자 너무나도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왔다. 안내가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녀의 집에 초대된 나는 안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평생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내가 어린 시절 나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마치 아들을 대하듯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석 달 뒤 고향에 다시 내려온 나는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안내를 찾지만 그녀의 동료로부터 한 달 전 안내가 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폴 빌라디의 안내를 부탁합니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일단 이 안내의 본명은 셀리였습니다. 아마 이 주인공의 엄마가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안내를 부탁합니다 아니었을까 추측해봐요. 어린 주인공은 엄마가 전화를 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이 안내를 부탁합니다 라는 말 때문에 안내가 상대방의 이름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냐면요. 작가의 이름과 같은 폴 빌라드라고 돼 있습니다. 자신과 동명의 주인공을 만든 건 아마도 이 작품이 그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일 건데요. 어린 시절 작가가 받았던 그 어른들의 상냥함과 친절, 또 배려심이라는 그 씨앗이 작가의 마음속 깊이 심겨져서 이렇게 친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걸 보면 어린 시절의 경험, 또 어린 시절의 기억,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폴 빌라디처럼 좋은 어른들로부터 아름다운 기억을 선물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강력 범죄, 그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폭언, 또 폭행을 당했거나 주변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하나씩은 꼭 있다고 해요. 그만큼 어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또 어른들이 짓는 표정 하나가 한 아이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하는 이 어른들은 반드시 깊이 사고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커버린 후에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어른의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이나 그 아이들의 생각, 또 마음 이런 것들을 100%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가 폴 빌라디에게 고마워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썼고 또 그 글 속에는 언제나 상냥하고 또 친절한 어른들이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작품 속 친절한 그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안내를 부탁합니다에서 안내, 그러니까 이 셀리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어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셀리는 얼굴도 모르는 그 폴 빌라드의 각가지 질문에 참을성 있게 대답해주고 또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주는데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에서 그녀가 얼마나 사려깊은 사람인지 느낄 수 있어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이 셀리가 어린 시절 폴의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 나이대의 남자아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들에 대답해주기 위해서 지리나 자연, 또 동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 폴이 누나의 장난에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고장내버리는 바람에 전화가 갑자기 끊겨버리게 되고 그 사실을 안 셀리가 폴의 집으로 수리공을 보내서 전화기를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배려 깊은 셀리의 행동에 폴은 전화기 속의 이 안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만물 박사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이 키우던 새가 죽었을 때도 그 슬픔을 안내에게 모두 털어놓는 등 크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셀리처럼 어린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문득 궁금해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대방보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다 수용해주고 천천히 지켜봐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훨씬 쉽고 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속단해버리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상대방을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상대가 뭐 어린 아이들이든 또 사춘기의 청소년들이든 아내와 남편 사이든 또 부모가 됐든 한 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자신이 쉽게 내뱉는 말, 또 자신이 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또 지금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작품 안내를 부탁합니다에서 어린 폴을 대하던 친절한 어른 그 셀리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따뜻하고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폴 빌라드의 안내를 부탁합니다로 이야기 나눠봤어요. 노래 한곡 듣고 저는 2부로 찾아올게요. 리사 오누가 부릅니다. Fly me to the moon. 귀로 한 번, 마음으로 또한번 듣게 되는 말. 눈으로 한 번, 마음으로 한번더 보게 되는 말. 때로는 마음에 새겨진 짧은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을 흔들고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말의 힘, 그 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한마디. 오늘은 부산에서 이혜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3년 전 해외 봉사를 떠나기 전 봉사자 교육 워크숍에서 들었던 강연 중에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혜는 내게 닥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지, 한 번도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늘 공부도 1등, 친구들에게 인기도 1등, 집에서는 좋은 딸, 선생님들에게는 착한 제자, 이렇게 늘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해외 봉사를 가서도 현지인들과 잘 어울려 지내고, 현지 언어도 빨리 배우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함께 간 해외 봉사단원들 사이에서 제가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가 된 거예요.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다른 단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됐습니다. 동료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또 심지어 저보다 나이도 현지에서의 경험도 훨씬 많은 지부장님까지 점점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 주위에는 한국 단원들도 현지 친구들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먼 이역만리에서 그 삶이 어찌나 외롭던지 그때 처음으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잘한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다.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심스러워지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다시 사람들과 사이도 좋아졌고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이 말, 제 인생을 바꿔준 한마디예요.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 보내요. 네, 이혜진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없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혜진 씨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참된 지혜를 얻었다라고 오늘 사연 보내주셨는데, 혜진 씨 덕분에 저희도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의 세계, 뜻밖의 인문학.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뜻밖의 인문학 노주은이었습니다.